곧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 주간 스포츠 세상이 방송됩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 4월 달에 북한을 타죠 대한민국으로 정착한 정착해서 이제는 사단법인 통일민주연대 대표를 하고 있는 최현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정착 8년째가 되는 탈북자 최현준 씨. 한국에 외롭게 정착한 탈북 청년들을 위한 축구 모임으로 시작된 통일미래연대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방학교 인사는 안 하고 어디 가냐 그래서 축가로 좀 가려는데 같이 가냐 아, 따라가겠대요. 그 구청에 데리고 축가로 나갔어요.
평양에 이어서 서울에서도 확인된 재발한 위암. 수술에 항암 치료 때문에 바닥이 나버린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가던 길에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후에 제가 들어보니까 아마 여기 하고 축구 동원들은 수년간을 같이 허브 맞췄으니까 이거 패스가 잘 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거는 축구 해본 지 15년이 넘었고 이 청년도 축구를 그닥 잘 못하고 하니까 허브 안 맞으니까 재미없다는 거죠.
한국식 조기 축구 문화를 알지 못했던 최윤준 씨와 청년은 경기에서 쫓겨나기가 일쑤였고 두 사람의 만남도 그렇게 소원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있다가 듣게 된 청년의 소식. 외롭게 살다가 빚에 쫓기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사라져버렸다는 이야기에 최윤준 씨는 청년들을 모아 만든 축구 모임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 생각은 마치나 그 청년이 그런 게 아니라 딱 제 잘못처럼 엄청나게 그 자책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너네 내가 축구단 하나 너네끼리 탈북 청년들 축구단 축구할 수 있는 축구단 하나 조직해주면 한번 해보겠냐 했더니 아 청년들 너무 좋대요. 해보겠대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자기 친구들로 저 연락하더니 43명이 들어왔어요.
축구를 통해 힘을 키우고 미래를 일구어가는 청년들이 통일시대를 더 든든하게 할 역군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통일 준비가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만은 정말로 실질적으로 통일 준비도 우리 재원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인적 준비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 봐요. 그건.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통일미래연대 대표 최현준 씨의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2009년도 우리가 6월 달에 축구단을 그때 창립을 했고요. 그게 점점 커가지고 정식 법인화 만들고 사실은 작년 12월 달에 우리가 정식으로 통일부 소속 그 사단법인 단체로 그 허가를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지만 어려움은 여러 가지 있죠. 그래도
한국에 정착한 지 채 2년이 되기 전에 최현준 씨가 해놓은 일은 그야말로 일사천리였습니다. 재발한 위암 수술을 했고 몸을 추스르자마자 북에 두고 온 아들과 딸을 데려왔고 이번에는 탈북 청년들을 위한 축구 모임을 결성해 정식 단체로 등록을 했습니다.
뭐 언제부터 단체를 먼저 했지만은 저는 계속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체랑 법이나 만들어 놓으면 물론 정부 사업이 진행되는 우리가 민간협력사업 같은 거 우리가 참여할 수 있지만은
그냥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 탈북 청년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뭔가 도움이 되는 단체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있고 지원도 받을 수 있어서 비영리 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와서 뭐 여기저기 계속 돌아다니고 모든 거 다 체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저 생계 부딪히면서 그저 요 안에서 벗어났나요? 조금 벗어나서 새로운 모습 도모해 보시잖아요. 그때마다 계속 야야 소리 나오는 거죠.
먹고 살기에 바빠서 한국을 알아갈 시간이 없었던 탈북자들에게 한국이 어떤 곳인지 실제 모습을 보여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탈북민들은요, 탈원자로 나와서는 그저 당장 먹고 살아야 되겠으니까 그저 일하고 퇴근하고 또 자고 다음에 언제 대한민국 현실 체험을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자꾸 나가서 사회 산업 분양도 보고 발전 상황 봐야 북한 지체험을 보면서 야 정말 좀 느끼겠는데 이걸 못 느껴본다는 거죠.
한국 사회의 발전상을 직접 보고 느끼게 해주는 행사들,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도 받으면서 기업의 지속적인 후원도 연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들을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행정자치부 비영리민간 자치 공사 활동으로 저희들이 지금 무슨 프로그램 진행하면 자랑찬 대한민국 바로 알기 근현대사 역사문화 탐방이라는 프로그램 만들었어요.
자랑찬 대한민국 바로 알기 근현대사 역사문화 탐방.
그래서 우리 한 해당 120명씩 그 탈북민들 데리고서 우리가 현대차 가서 견학을 하고 그다음에 역사문화 역시 보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현대차 탈북민들 언제 봤어요? 못 봤잖아요. 막상 현대차 현장에 나가서 산업현장 보니까 입이 떡 부러지는 거예요.
대형 관광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경상도로 달려갔습니다. 울산과 경주로 산업문화 체험을 갖고 북한에서는 알려주지 않았던 한국 산업 현장의 곳곳에서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 차들 갖다 적지 않은 그 배들, 그 아파트 같은 배 있잖아요. 그거 입에 떡도 말을 못해요, 말을. 차들이 막 그 몇 초당 한 대 쏟아져 나오는데 보니까 와, 대한민국 진짜 웅장하구나, 위대하구나. 이런 걸 사람들 나가보면서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부심을 더 느낀다는 거죠, 실적으로.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으로, 조선소로, 뜨거운 용광로에서 철제를 만들어내는 포항 포스코 산업현장까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희들이 제가 그런 걸 진짜 느껴보니까 정말 좋은 거예요. 이건 나만 느끼지 말고 모든 탈북민들이 잠시 우선 한번 산업현장 즉 방문해서 느껴봐야 된다 이런 프로그램을 하시는데 너무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온 도시가 박물관이라는 경주에서도 북한에서는 알지 못했던 고대 신라 땅의 역사를 확인해 보기도 했습니다.
경주 사람들은 북한에서는 신라 통일을 부정합니다. 안 배웠어요. 신라 통일을. 그러니까 신라 가서 보면 신라 통일을 우리가 알아야 돼. 배워야 되잖아요. 그 경주 역사를 보고 오려고 하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가서 우리가 견학하는 시간보다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오래 더 많아요. 그래서 내는 데는 어떻게 좀 가까운, 내는 데는 거리 가까운 데로 가게 되면 그 좀 더 볼 수 있는, 견학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잡으면 내는 데는 아마 대간지 모르겠지만 좀 가까이로 잡고 좀 시간을 많이 좀 해볼까. 좀 그러지 않았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최은준 씨가 이끌고 있는 통일미래연대의 주요 활동은 탈북 청년들을 성장시키는 축구팀 운영과 교육활동 그리고 봉사활동입니다.
그게 저들을 탈북청년들 그런 교육이죠. 계속. 처음부터 돈 욕심 쓰지 말라. 그저 아무 회사, 아무 짠 들어간지 간에 자기 모습부터 가꾸라. 기술을 부단히 스펙을 쌓아가지고 되면 스스로 돈은 따라온다. 사람이 돈을 쫓지 말라. 돈 쫓지 말고 자기 모습 자기가 갖고 놓으면 그 다음에 인정받으니까 그때까지 그렇게 하자. 이렇게 청년들 계속 했는데 우리 청년들은 나름대로 잘 정착해 가요. 우린 어디가 땡땡이면서 일도 안 하고 무슨 먹고 노는 놈도 우린 안 받습니다. 우리 안 받아요. 그런 사람들은. 가.
북한과 한국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준비로 살아가야 하는지 최현준 씨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이야기로 청년들을 다독이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로 키워가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우린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할 사람은 우리 회원을 봤지 너네처럼 이렇게 먹고 노는 먹고 노면서 술이나 퍼먹고 노자잖아요. 우리 그런 걸 안 받아. 우리 그런 사람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게 되면 저저마다 왜냐하면 돈 엄청 돼요. 손 먼저 들은 선배들. 우리 한원 졸업해서 금방 온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선배들은 여기서 시행착오 많이 겪었잖아요. 교훈과 경험 하셨잖아요. 이런 걸 배워주는 게 얘한테. 나도 처음에는 와서 너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이렇게 직업도 잘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아니더라. 우리가 체험해야지만 얘네는 그걸 답습 안 하셨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2, 3년 헛된 생활 보냈지만 야는 형들한테 얘기를 듣고 그런 길 안 가셨다는 게 자, 그걸 잡아줘야 되죠. 그거. 이런 게 탈북청년들 정착에 참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게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통일을 그리는 데 통준비 아니겠냐. 그러니까 자그마한 거라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바로 이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탈북 청년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살피고 있었는데 미국 대사관이 청년들을 선발해 미국에서 공부를 시키는 장학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원래 미군 거는 제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주한미군 사령부로 그 간담회를 제가 몇 번 들어갔댔어요. 저도 북한 군 출신이니까 그 전략 세미나식으로 들어갔다가 그 거기 전략처장이랑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그 미국 대사관에서 그 탈북 대학생들을 미국 어학연수 보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욕심이 났어요. 야, 그러면 탈북 대학생 엄청 많아요. 우리한테 한 10명 가까이 되거든요. 이 아들은 미국 어학연수 보내면 좋지 않겠냐 해서 그것 좀 성사시켜달라고 막 제가 욕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번 기회를 잡겠다 하더니 우리 들어오래요. 그거.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운동장에서 축구만 하던 탈북 청년들이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영어를 술술 해대는 기가 막힌 상상도 했었는데 막상 대사관 행사장에 들어가 알아보니 탈북 청년들 중에는 누구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대학생 제가 그때 12명이 데리고 들어갔어요. 청년들 남자 여자 데리고 들어가서 여기서 당 몇 명을 보내면 참 좋겠다 하고 희망가에 들어갔거든요. 사실 너무 기분 좋게 아들도 처음 들어갔죠. 거기 간담회하면서 쭉 프로그램 설명을 보니까 우선 기준 자체가 영어 토익 토플 성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다부 대학생 한 명도 그게 없어. 대상 우리 아들은 대상자 한 명도 없어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2년 전에 그게 빵꾸 났어요. 결국은 그러면 당신네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 탈북 대학생들 저도 영어를 몰라 대학원 공부해서 상당히 어려움 겪거든요. 미국인들이 원어민이 아니야. 원어민들이 정말 탈북 대학생 직접 배울 수 있는 영어 교실 좀 하나 운영하자. 그렇게 해서 당신의 손으로 영어를 배워서 키워가지고 일본 어학연수 보냈다고 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니까 토론을 보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첫째. 두 번째는 주한미군하고 탈북민들하고 축구 대회를 한번 하자. 축구 경기를.
탈북 청년들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자랑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주한미군 군인들과 탈북 청년들의 축구 시합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게 저는 축구만 의미 있는 게 아니고 이 소식 북한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로 이게 큰 심리전이 돼요. 사실은. 근데 정말 정말로 들어갔다는데요. 이게 우리가 처음 그 축구하기 전에 이거 지금처럼 이렇게 뭐 한 주일 두 주 전에 이렇게 날짜가 나오잖아요. 탈북 청년들 북한하고 자기 일같이 전화 다 해요. 그럴 때 야 우리 이제 두 주 있으면 그 미국 군인들하고 축구한다니까나 북한 주민들이 믿겠어요 그걸? 안 믿어요. 야 걔네들 사기치지 말라고 미국 놈들하고 너 탈북자들하고 어떻게 축구를 하냐 그 말 되는 소리야. 믿질 않는 거예요.
생각도 해본 적 없는 미국 사람. 그것도 미국 군인들과 축구 실력을 겨루는 대단한 약속을 잡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청년들 시기에서 처음에 미군들 볼 때 참 겁은 가졌어요. 이제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 배운 거잖아요. 미국놈, 미제 승량이. 응? 이 엄청난 부정적 이미지가 되는데 막상 미군사의 외형상을 보니까 시꺼멓고 키가 이따시라지 뭐 언어가 통하지 않지. 처음에는 이 말 서는 게 되게 두려워하더라고요. 아들이. 겁은 가졌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축구 실력만은 자신했던 탈북 청년 축구팀. 미국 군인들과의 어색한 만남으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뻔하잖아요. 미국 사람도 한국만 몰라. 탈북 청년 미국만 몰라니까 나. 아무리 손가락질을 해도 알아먹으니까 그 다음엔 뭐 가슴을 때리는 놈으로 뭐 별 시어를 다 하더라고요. 그게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 자체가. 그 끝나고 나서 우리 민석 경기를 같이 제기차기도 하고 그 미군이 제기 못 차잖아요. 극장 마이차는 두 개밖에 못 찼어요. 탈북 청년 20개, 30개 차는데 그 제기차기에서 지는 편들이 그 이긴 사람들 웃고 달리기도 하고 미군 와가지고 유난해서 같이 웃기게 달리기도 하고 그 경기를 해서 사람들이 조금 마음이 나가가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운동장에서 축구화 끈을 조여매는 가슴 떨리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탈북 청년 축구단 따로 미군 따로 해서 한 시합하고 그 다음엔 섞었어요. 한 팀에다 미군 절반 탈북자 절반 이렇게 섞어서 같이 했는데 축구하면서 아이들이 그 축구로 그저 순간에 친구가 되더라고요. 순간에.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통일미래연대 대표 최은준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추억연가 조원우입니다. 일본 방송사의 한 제작자가 외국 일간지 일본 지국장을 취재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국장은요, 제작진이 잠시 녹화 준비를 하는 사이에 다시 일을 하더랍니다. 제작자는 깜짝 놀랐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취재했지만 그런 짧은 시간에 뭔가를 하는 사람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부터는요, 제작자 자신도 1분 1초를 소중히 여기는 습관이 들었고 그게 삶의 큰 보탬이 됐다고 합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얘기죠. 한 푼 두 푼 모은 게 큰 돈이 되듯이 짧은 시간도 아껴 쓰면은 뭔가를 이루는데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시간,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게 보람차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의 추억연가 오늘 첫 곡입니다. 저니의 Wheel in the Sky. 사랑의 추억년가 오늘 전희의 힘찬 음악으로 시작했습니다. Wheel in the Sky 들으셨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사랑의 추억년가 시간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외국 대중음악 들려드립니다. 이번에는요, 분위기 넘치는 노래 세 곡 묶어서 보내드립니다. 조슈아 페인의 If, 린다 론스타트의 I've Never Been in Love Before, 앤 햄프톤의 You Belong to Me.
School.
가난히 들으셨습니까? 조슈아 페인의 If, 린다 론스타트의 I've Never Been In Love Before, 앤 햄턴의 You Belong To Me였습니다. 다음은 색소폰 연주곡 띄워드립니다. 스탠리 터렌타인의 Can't Buy Me Love. 영국 그룹 비틀스의 노래 Can't Buy Me Love를 스탠리 터렌타인의 색소폰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스탠리 터렌타인은 1934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색소폰, 형은 트럼펫, 동생은 드럼을 연주하는 음악가족이었죠. 13살 때부터 아버지에게 색소폰을 배웠고요. 1950년대 말에는 해군 군악대에서 연주 활동을 하다가 1960년대에는 자신의 밴드를 이끌었습니다. 1960년대 초 피아노 연주자 셜리 스콧과 음반을 만들고요. 결국 셜리와 결혼까지 했습니다. 편안한 연주를 하는 연주자로 이름이 높았고요. 2000년 9월에 뉴욕에서 뇌졸중으로 숨졌습니다. 다음은 엘비스 프레슬리의 Wear My Ring Around Your Neck 그리고 패티 페이지의 Release Me 보내드립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Wear My Ring Around Your Neck 그리고 패티 페이지의 Release Me 들려드렸습니다. 주말의 음악 선물 사랑의 추억연가 이제 끝곡 보내드립니다.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와 달리 파튼이 함께하는 노래 When You Tell Me That You Love Me 준비했습니다. 주말 남은 시간 편안히 쉬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원우입니다. 고맙습니다. I wanna feel this way longer than time. I wanna know your dreams and make them mine. I wanna change the world only for you. All the impossible I wanna do.
Sports 세상.
안녕하세요. 세계의 다양한 스포츠 소식 전해드리는 주간 스포츠 세상 오종수입니다. 축구 선수 최고의 영예로 꼽히는 발롱도르상 후보 30명이 공개됐습니다. 유럽 축구의 상징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남미를 대표하는 리오넬 메시가 함께 명단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올해 러시아 월드컵에서 활약한 새로운 얼굴들도 많은데요. 과연 누가 수상의 영예를 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발롱도르는 프랑스어로 황금빛 공이라는 뜻입니다. 프랑스 축구 전문 매체 프랑스 풋볼 주관으로 해마다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직업 선수 한 명을 뽑아서 주는 상인데요. 지난 1956년 첫 시상 이후 6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축구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직업 축구 선수라면 누구나 한 번쯤 발롱도르의 주인공을 꿈꾸면서 공을 차는데요. 독일의 프란츠 베켄바워, 네덜란드의 요한 크루이프, 프랑스의 미셸 플라티니 같은 전설적인 선수들이 초창기 발롱도르 황금공 트로피를 가져갔습니다. 유럽 선수만 대상으로 하다가 1995년 전 세계로 문호를 개방한 뒤 2000년대까지 호나우두와 히바우두, 호나우지뉴, 카카 같은 브라질 선수들이 수상을 휩쓸기도 했는데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발롱도르는 오직 두 선수의 차지였습니다.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5차례,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가 5차례씩 수상을 양분했는데요. 이번 발롱도르 시상에서는 호날두나 메시가 아닌 선수가 영예를 차지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축구 최대 행사인 러시아 월드컵을 치른 올해 호날두와 메시 둘 다 월드컵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했기 때문인데요. 제3의 선수 가운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크로아티아의 루카 모드리치입니다. 월드컵 개막 직전까지 약체로 평가되던 크로아티아를 일약 준우승으로 이끈 공로를 인정받고 있는데요. 프로리그 활약도 돋보입니다. 소속팀 레알 마드리드가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하는 데 앞장섰는데요. 모드리치는 특히 러시아 월드컵에서 최우수 선수격인 골든볼을 수상하고 국제축구연맹 올해의 선수에도 앞서 선정됐기 때문에 발롱도르에 가장 가까이 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선수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월드컵 우승팀에서 발롱도르 수상자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연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주장하는데요. 프랑스 대표팀을 이끈 앙투안 그리즈만은 세계 최고 선수는 세계 최고의 팀에서 나와야 한다고 말했고요. 대표팀 동료 폴 포그바도 동의했습니다. 나는 발롱도르감이 아니지만 킬리안 음바페나 그리즈만, 은골로 캉테, 라파엘 바란 중에 한 명이 꼭 받았으면 좋겠다고 포그바는 강조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서 전체 후보는 30명인데요. 호날두, 메시 외에 브라질의 네이마르, 아르헨티나의 루이스 수아레즈 같은 단골 후보들이 우선 눈에 띕니다. 그리고 월드컵 우승팀 프랑스와 준우승팀 크로아티아에서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포함됐는데요. 프랑스에서 가장 많은 후보가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포그바, 캉테, 음바페를 비롯한 7명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특히 올해 19살인 음바페는 발롱도르 세부 시상 분야로 별도 신설된 21세 이하 선수 대상 코파 트로피 수상이 유력합니다. 그 다음으로 브라질에서 네이마르를 비롯해 4명이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월드컵 준우승팀 크로아티아에선 모드리치와 함께 마리오 만주키치, 이반 라키티치 등 3명이 수상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과 남미 선수들이 명단을 장악한 틈을 비집고 아프리카 선수들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집트의 모하메드 살라, 세네갈의 사디오 마네가 포함됐는데요. 수상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형편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북중미,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오세아니아에서는 한 명도 후보를 내지 못했습니다. 한국 선수는 과거 두 차례 발롱도르 후보가 된 적이 있는데요.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의 4강을 이끌고 소속팀인 벨기에 안더레흐트 주전으로 맹활약했던 설기현이 첫 번째였습니다. 3년 뒤인 2005년 박지성이 후보에 올랐는데요. 박지성은 당시 네덜란드 프로리그에서 PSV 에인트호번의 이관왕을 이끌고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4강까지 주도하면서 세계 축구계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들보다 먼저 발롱도르 후보였던 아시아 선수가 있습니다. 일본 축구의 영웅 나카타 히데토시인데요. 일본의 첫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끌고 소속팀 페루자에서 한 시즌 10골을 터뜨리며 활약한 1998년 처음 후보가 됐고요. 이듬해까지 2년 연속 후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는데요. 나카타는 AS 로마로 팀을 옮겨서 이탈리아 프로리그 우승을 이끈 2001년에 다시 한번 후보에 올라서 아시아 선수로 유일무이하게 세 차례 발롱도르 후보가 됐습니다. 올해는 여자부 발롱도르도 신설됐습니다. 국제축구연맹 올해의 선수상을 6번 받은 브라질의 마르타와 미국의 린지 호란, 일본의 구마가이 사키 등 15명이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남녀 발롱도르 수상자는 오는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발표합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알쏭달쏭한 스포츠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스포츠 용어 사전입니다. 월드컵 최우수 선수에게 골든볼을 시상한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골든은 영어로 황금처럼 가장 특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각 분야에서 주는 상 이름 앞에 골든이 붙은 경우가 많은데요. 월드컵 축구에서는 최우수 선수의 황금빛 공, 골든볼을 주고요. 득점왕에게는 황금 신발, 골든부트를 시상합니다. 가장 잘 막은 수문장에게는 황금 장갑, 골든글러브를 주는데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도 수비 위치별로 가장 공을 잘 잡은 선수에게 비슷한 의미로 골드글러브를 매년 시상합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축구 선수 최고의 영예 발롱도르 올해 후보들 몇 년 들여다봤고요. 스포츠 각 분야 상 이름 앞에 붙는 골든이 무슨 뜻인지도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노래 들으시겠습니다. 1994년 미국 월드컵 공식 음반에 들어있는 곡인데요. 최고 선수를 가리키는 The Best, 티나 터너가 부릅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이야기 가져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